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29일 양국 간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클레멘스 폰괴체 일본 주재 독일 대사가 이날 도쿄에서 획득 상호지원협정 ACSA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일본 자위대와 독일 군간 물자 및 서비스의 상호 제공 절차 등의 틀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제공이 촉진될 것이라고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획득 상호지원협정은 식량과 연료, 탄약을 공유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합훈련 중 서로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일본과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영내 군사적 영향력 증대 속에 아시아와 유럽 안보의 불가분성을 인식하고 상호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와도 획득 상호지원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28일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란 국영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보도에 따르면 무게 32kg가량의 마흐다 인공위성 1기와 무게 10kg가량의 나노위성 카이한2와 하테프1이 이날 이란 중부 샌단주 이만 호메이니 우주발사기지에서 이란 국방부가 개발한 시모르그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란 우주국이 개발한 마흐다 위성은 화물 우주 운반과 관련해 시모르그 로켓의 정확도를 시험하기 위해 발사됐으며 나노위성 2기는 협대역 통신망과 위치정보체계 GPS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위성 운반용 로켓인 시모르그 프로그램은 5회에 걸친 실패 끝에 이날 발사에 성공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란의 이 같은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이 목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란 정부의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RWA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28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행위에 개입한 모든 유엔 직원들에 대해 해고와 조사 착수, 형사 기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등 9개 국가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지원 12명이 연루됐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이 제기된 직후 이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직원 대부분이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언급한 형사처벌은 유엔 차원에서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모든 지원국들의 유엔 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성명은 그에게 이스라엘 국민의 안보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일시 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8일 성명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과 연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번 논의가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참가국들 간에 상당한 간극이 있어 이번 주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데이비드 바리니아 국장,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이아 말타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 아바스 카멜 이집트 국가정보국장이 참석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의 대가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약 2개월 일시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28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커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 부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의 무기 실험과 북러 간 협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첨단 무기 능력 추구와 관련해 동맹국 보호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고 서쪽에서 들어온 미세먼지로 공기는 탁해집니다. 용현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28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사일 비행 시간 등 북한의 발표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불화살 3-31형은 북한이 지난 24일 처음 발사한 신형 순항 미사일로 당시 북한은 개발 중에 있다며 첫 시험 발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28일 발사한 미사일들이 각각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전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두 발로 추정됩니다. 북한 매체들은 비행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미사일은 비스듬한 각도로 수면 위로 떠올라 수직 발사관이 아닌 어뢰 발사관 등을 통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사일 동체는 무늬 없이 흰색으로만 도색돼 어두운 색의 화살 1형 그리고 탄두부가 흰색과 검은색 체크무늬인 화살 2형 등 북한의 기존 순항 미사일들과 구분됐습니다. 또 사진에 따르면 불화살 3-31형이 뿜어낸 자욱한 연기 때문에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인지 아니면 미사일 시험 발사용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28일 북한이 오전 8시께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표한 비행시간으로 미루어 아음속의 속도를 내는 순항미사일의 최고 속도를 감안하면 비행거리가 2,000km 정도로 추산된다며 주일 미군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한 비행시간 등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추가적인 사항은 미한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순항미사일이 신형이 맞다면 지상과 수중 바지선 등에서 수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야 잠수함에서의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공보실장은 이 때문에 신형 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수중 발사를 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일한 미사일도 어디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기술적 보완이나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발사 플랫폼을 바꿨다는 것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장 가능성에서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잠수함에서 쏜 것이라면 북한이 작년 9월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며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한 3,000톤급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에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 12일 신포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비행거리 1,500km급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이번에 사진으로 공개된 미사일 외형은 북한의 기존 화살 1형 순항미사일과 비슷하고 순항미사일의 비행속도를 최대 속도가 아닌 통상속도인 마하 0.6 수준으로 계산하면 사거리도 1,500km로 화살 1형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박사는 따라서 북한이 화살 1형과 별 차이가 없는 미사일을 전술핵 미사일임을 강조한 신형 불화살 3-31형으로 포장해 자신들의 무기 개발 능력을 과장해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김근옥 영웅함에서 쐈다고 한다면은요, 잠수함과는 거기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기존처럼 824 영웅함에서 쐈거나 아니면 수중맞이에서 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북한도 뭔가 하여튼 이 긴장과 이런 걸 지속을 해야 되는데 수단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공개했던 거를 재포장을 해서 내놓는 거죠.
북한은 지난해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쏘면서 처음으로 해당 미사일이 화살 1형과 2형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최근 2년 새 공개는 물론 비공개로도 수차례 지상과 함정 그리고 잠수함 등에서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화살 1형과 2형을 기본 모델로 해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분화된 모델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어디서 발사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추가 시험 발사를 통해 잠수함 발사 장면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화살 1형이나 2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됐던 발사나 모델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함정에서 쏘기도 하고 또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모델을 일종의 분화시키고 정착시키는 지금 과정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보도한 내용은 SLCM을 위한 모델,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은 올 들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국제사회 대북 제재망에서 벗어나 있는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빈도를 높이는 양상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되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까지 확보해 미사일 무기고를 다양화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과부하를 초래하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은 발사 원점을 숨기거나 기만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한국과 일본 괌까지에 집중을 해서 거긴 실제 타격 능력을 갖도록 하고 특히 플랫폼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결국은 한미가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상황까지 발전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SLCM 발사 현장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핵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수행할 당면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히면서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할 당시 핵추진 체계를 적용한 진정한 의미의 핵 잠수함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민 박사는 원자로 소형화와 신규 선박 건조 등의 엄청난 기술과 비용,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영수 한국국방대 명예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북러 간 군사협력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러시아로부터의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발생을 했고 이걸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된 거죠. 러시아가 코너로 몰리면 몰릴수록 이거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SLCM 시험 발사 발표와 핵 잠수함 개발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연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안보 부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의 무기 실험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중국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확인했습니다. 함재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 관리는 설리번 보좌관이 왕이 부장과 만나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27일 전화브리핑에서 양측의 의제에 북한 문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최근 북한의 무기 실험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증진과 그것이 김정은의 의도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이러한 우려를 중국 측에 직접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부장은 25일과 26일 태국 방콕에서 회동했습니다. 이 관리는 우리는 양국 대표들 간의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평양을 방문한 순웨이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향후 논의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단계는 미국 측 대표가 방북을 마친 순 부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순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 대표단을 이끌고 25일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박명호 외무상 부상 등과 만났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근에 어떤 것도 건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분명 중국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이를 이용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첨단 무기 능력 추구와 관련해 동맹국 보호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거 개입을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frain from getting into intelligence assessments.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s continue to pursue advanced capabilities, including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that they want to have.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보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 등 첨단 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장거리 미사일 성과를 내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대통령이 영내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왔고 특히 우리는 일본, 한국과 3국 협력 차원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president has devoted more capabilities into the region and has worked really hard with our counterparts in Japan.
커비 조정관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4월 한국 총선에 개입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가든 아니든 어떤 외국 행위자도 우리의 선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An actor, state or non-state should interfere in our elections, period. And we're going to be just as vigilant.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이번 선거 기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개입 시도를 식별하고 저지하기 위해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새해에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시작한 북한은 이후 서해포 사격, 순항미사일 발사 등 각종 미사일을 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제네바 군축회의 올해 일정이 공식 개막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이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향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의장국 수임 차례가 또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VOA의 이메일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군축회의 의장국은 65개 회원국이 4주 간격으로 돌아가며 북한은 앞으로 10년 동안 의장국을 맡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장직 자체는 의정 기능일 뿐이라며 어떤 군축회의 의장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군축회의 회원국의 합의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군축회의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 관행에 따라 지난 2022년 5월 말부터 약 4주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북한이 국제사회 군축 문제를 다루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 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무기 거래로 북한의 군사 역량이 강화되고 영내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역량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한 북한의 다음 도발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안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정보 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루스카스 애틀랜틱 카운슬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국장은 26일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 외에 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갈루스카스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개최한 웨비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실제 작전 상황에서 미사일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사일 성능을 시험 검증하고 개선하는 등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루스카스 국장은 북한은 미사일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잠재적으로 계속 개선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보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But also very specifically allows them to then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se missiles and unfortunately potentially continue to refine and protect perfect them.
갈루스카스 국장은 백악관이 최근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대가로 북한에 유입될 수 있는 것들로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재료, 기타 첨단 기술 등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도 정말 문제라며 이미 인상적인 북한의 무기 개발과 실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은 한국과 영내, 우리의 이익, 우방과 동맹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so that's also really problematic. Anything that helps North Korea build up its already impressive program of weapons development and testing.
존 허브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무기 지원을 받아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fact that Russia was running out of its own missiles and running out of its own drones, which is why it became reliant on Iranian drones a few months into the big invasion.
허브스트 전 대사는 러시아는 자체 미사일과 드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규모 침공 몇 달 후 이란의 드론에 의존하게 됐으며 평양에서 이런 물자를 공급받아 작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러 무기 거래와 이에 따른 위협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갈루스카스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유엔 제재에 협조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거래를 실제로 방해하긴 어렵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모두 훌륭한 동맹이지만 과연 그들이 이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제재가 러시아 무기 생산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허브스트 전 대사는 유엔의 제재가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을 이란에 이어 이제는 북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제재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서방의 부품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가와 기업을 엄중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sanctions are doing their work. They could be tightened. We should be seeking for ways to tighten them. We should be cracking down on countries and businesses that are...
북한이 핵 역량을 포함해 군사적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고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 만큼 북한의 다음 도발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아직은 제한적인 북한의 공세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경우 대규모 전쟁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risk of major, if still limited aggression by North Korea is growing very rapidly.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의 군사력이 최근 몇 년 동안 핵 역량을 포함해 매우 향상되고 확장됐기 때문에 다음 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so with all this in mind, the conditions for North Korea to conduct a localized attack with these improved capabilities while relying on its threat to escalate with nuclear weapons.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이 향상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핵무기로 위협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얻고 국지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만한 반격을 주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이런 국지적 공격에 성공한다면 이는 핵무기가 오가는 더 큰 충돌이나 중국과의 전쟁으로 쉽게 번질 수 있다며 설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은 국지적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미국에 대한 동맹의 신뢰는 흔들리게 되며 김정은 정권의 입지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정보 부국장을 지낸 베스세너 미국 소재 독일 마셜펀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러 간 군사협력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너 연구원은 러시아와 북한과 이란 이 두 불량 국가 간의 관계가 중국에게 딜레마를 안겨준다며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북한 지원은 분명히 중국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러 협력을 싫어한다며 우리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일본과 한국, 일본과 필리핀의 협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대해 중국이 싫어하는 것들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배가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hates that because it solidifies our alliances. It solidifies the Japan-South Korea alliance and the Japan-Philippine alliance.
전체주의 국가들의 공세에 대비하려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허브스트 전 대사는 모스크바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강대국과의 전쟁엔 탄약과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추가 공세와 중국의 공세에 대비하려면 아직까지 하지 않은 방위산업을 크게 강화해야 하며 동맹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ve learned as a result of Moscow's big invasion of Ukraine is that war with major powers is ammunition and equipment intensive.
허브스트 전 대사는 공세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고 강대국 전쟁을 방지하며 대량 학살을 막는 것이 도덕적 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해군의 해상 대잠 초계기이자 정찰기인 P-8A 포세이돈이 26일 한국 서해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허태진 등 사회연경망 서비스 X계정은 이날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 포세이돈이 한국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시에 그리고 서해바다 일대를 수차례 선회 비행한 항적을 공개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국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 해군의 해상 초계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례를 볼 때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관련 정찰 활동을 벌인 것인지 주목됩니다. 포세이돈은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투하해 최대 400km 떨어진 적 잠수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이후 어뢰로 격침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 17척이 중국 회사에 의해서 위탁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선박을 대리 운영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최근 관련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는 약 660척에 달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세부 정보도 등재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의 이름과 세부 재원은 물론 선박의 소유주 정보 등도 볼 수 있습니다. BOA가 26일 이 자료를 검색한 결과 동남 1호와 명성 1호, 남포 5호, 증강 5호 등 모두 17척의 북한 선적 선박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17척은 모두 북한 깃발을 달았지만 등록 소유주의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된 선박입니다. 하나같이 주소란에는 북한 평양에 주소지를 둔 회사를 중국 회사가 대리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중국 회사가 북한 회사 소유의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대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선주를 대리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업계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70호가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17척 중에는 과거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선박도 있습니다. 단둥 싱허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의 중국 회사가 등록 소유주로 등재된 삼정 2호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선박입니다. 또한 중국 회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 창성 8호와 청림 3호, 황금평 1호 등은 과거 선박 간 환적이나 북한산 석탄 운송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관심 선박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일반 북한 선박뿐 아니라 과거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까지 불법으로 위탁 관리 중인 것입니다.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이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점도 주목됩니다. 앞서 BOA는 중국 홍콩 국적으로 표기된 헝천룽 홍콩이라는 회사가 작년 5월 1일부터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엔 중국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사가 북한 선박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가 됐고 2월과 1월엔 각각 단둥 진청 트레이드사와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사가 금강 1호와 자이저우 2호의 관리자를 자처했습니다. 그 밖에 작년에 이름을 바꾼 홍대 1호와 창성 8호도 현재 중국 회사가 등록 소유주입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지난해 8월 BOA에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해 운영하는 편의 취적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북한의 실제 선주가 선박을 중국 회사 명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화물 운임을 받기 위해선 중국 현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은행 계좌가 대북 제재로 많이 노출됐다면 새로운 중국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중국 회사를 이용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BOA의 관련 문의에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제재 위반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의 북한 선박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기구 고위 관계자를 만나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의 밀접한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한국 문화 통제 등 인권 탄압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다 알 나시프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대행을 만나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면담에서 북한 정권이 경제 민생을 희생한 군비 증강, 무리한 4대 세습 시도, 북한 내 남한 문화와 정보 확산 차단 등을 위해서 사회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음을 개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만큼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며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올해로 한국 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째라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즉각적 해결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국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있어 유엔 인권기구 차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알 라시프 대표 대행은 유엔 인권기구가 책임 규명과 강제 실종 등 북한 인권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 대상 아울리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뷰에이는 유엔인권기구의 알 나시프 대행이 이날 북한인권과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외교부는 김 본부장이 이날 제네바 주재 14개 주요국 대사급 인사를 대상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북한인권의 참담한 실상에 관해 언급하며 오는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부각과 연대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북핵 등 안보와 평화 문제를 전담하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세계인권의 심장부인 제네바를 찾아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제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탈북민 보호 등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 즉 탈북민의 날 제정도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후 일주일 뒤인 지난 23일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처음으로 탈북민을 언급하며 중국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방경제가 한심한데 간부들은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올해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경제난 극복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방에 공장다운 공장이 없으며 간부들은 뜨뜻 미지근한 말이나 하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과 정부가 더 이상 후회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연설은 10포인트 글자로 17페이지 분량인데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후반부에 5페이지가량 나옵니다. 반면 연설 대부분이 경제에 대한 내용이며 앞부분을 차지합니다. 올해 북한 경제에 몇 가지 희망적인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농사가 잘 돼 식량 사정이 나아졌고 무역이 회복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지난해 북한 경제는 날씨가 좋아 식량 생산이 느는 등 예상보다 나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북한 농사가 비교적 잘 됐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쌀과 강냉이 등 식량을 482만 톤 수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6%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도 지난 연말 평양에서 열린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알곡 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해 값비싼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박사도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농사가 잘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게 뭐 나아진 건 없지만은 작년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그나마 좀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로 군수공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여름부터 12월까지 컨테이너 5천여 개 물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이는 152mm 포탄 기준으로 약 230만 발, 122mm 방사포탄 기준으로는 약 40만 발에 해당됩니다. 포탄 가격이 한 발당 $300-400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7억에서 9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는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러 밀착으로 북한의 군수산업과 중공업 분야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하고의 무기 거래는 중공업 중심의 군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중 교역은 2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교역액의 두 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조짐은 있지만 경제난을 극복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우선 식량 문제의 경우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수요는 595만 톤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482만 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27만 톤 정도를 수입했다고 해도 여전히 86만 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장마당 곡물 판매를 금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박사는 당 간부는 양곡 판매소 덕을 볼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은 별 혜택이 없다며 올해도 식량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매소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공장이나 기업소에 착실히 출근하는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시장 가서 여전히 그 비싼 가격에 곡물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북한이 포탄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아 식량난을 해결하고 원자재를 수입해 공장과 기업소를 돌린다면 경제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포탄 수출의 대가로 전투기와 미사일, 인공위성 기술 같은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제조장비, 다른 첨단기술과 관련된 군사원조를 원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yongyang is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Russia, including fighter aircraft, surface-to-air missiles, armored vehicles, ballistic missiles.
북한이 무기 수출로 번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무기 도입에 사용한다면 주민들의 민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군사 설비나 장비 이런 것들로 이제 받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 체제 유지에 이제 모든 게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절대로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북한 수뇌부는 귀중한 외화를 위스키와 와인을 수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는 393만 달러어치, 와인은 269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모두 사상 최대치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입 위스키와 와인은 주민의 필요를 희생해서라도 평양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ort of whiskey and wine reflects the fact that Kim Jong-un is trying to maintain the support of his.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 전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전력, 석탄, 질소비료는 100%, 산림집은 건설 중인 세대수가 109%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발표에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은 2022년에 12개 중요 고지를 발표할 때 구체적인 생산 목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내놓은 것도 실적이 아니라 달성률입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밝혀서는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가 2020년 대비 1.4배 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 경제가 지난 3년간 연속으로 7%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4.5%, 2021년 -0.1%, 2022년 -0.2%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물출 교수는 북한 GDP가 실제로 성장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지난 3년간 GDP가 1.4배 늘어났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만 북중 무역이 회복되고 러시아의 무기가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자회사 소속 북한 경제 전문가인 아니타 바수 씨는 북한 경제가 무기 판매와 북중 무역에 힘입어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지방 발전을 위한 새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정책의 이름은 지방발전 20-10으로 매년 지방의 20개 군에서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이 같은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에 있는 공장과 기업소도 문을 닫은 판에 어떻게 새 공장을 건설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지금 있는 기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을 개변해준다는 게 지금까지 못한 거 이제 와서 해결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2024년 북한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호전될 전망입니다. 또 북러 밀착과 북중 무역 등으로 북한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구조적 경제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돼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로 서해안과 서쪽 지역 매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신의주와 수풍은 종일 흐리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4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황해남북도,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용현 지역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6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4도입니다. 자강도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1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0도입니다. 강원도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5도. 평강은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함경 남북도는 종일 모든 지역이 흐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6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양강도, 희산은 종일 구름 많이 끼겠고 풍산과 삼지연은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 영하 23도, 낮 최고 영하 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1도, 낮 최고 영하 5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까지 일겠고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고 먼바다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지고 적어도 34명이 다친 데 대해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동 지역에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급진 무장단체들의 소행이라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에 우리의 방식으로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미군 병사들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미군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29일 성명에서 이란은 미군 기지에 대한 이번 공격과 연관이 없다며 역내 미군과 저항단체들 간 갈등으로 서로에 대한 보복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저항단체들은 이란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며 이번 공격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과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역내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은 현지 시각 28일 요르단 내 타워 22 군수지원기지를 겨냥했고 이 기지에는 약 350명의 미 육군과 공군이 배치돼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제거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29일 양국 간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클레멘스 폰 괴체 일본 주재 독일 대사가 이날 도쿄에서 획득 상호지원협정 ACSA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일본 자위대와 독일 군 간 물자 및 서비스의 상호 제공 절차 등의 틀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제공이 촉진될 것이라고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획득 상호지원 협정은 식량과 연료, 탄약을 공유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합훈련 중 서로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일본과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 증대 속에 아시아와 유럽 안보의 불가분성을 인식하고 상호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와도 획득 상호 지원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28일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무게 32kg가량의 마흐다 인공위성 1기와 무게 10kg가량의 나노위성 카이한 2기와 하테프 1이 이날 이란 중부 샘난주 이만 호메이니 우주발사기지에서 이란 국방부가 개발한 시모르그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란 우주국이 개발한 마흐다 위성은 화물 우주 운반과 관련해 시모르그 로켓의 정확도를 시험하기 위해 발사됐고 나노위성 2기는 협대역 통신망과 위치정보체계 GPS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위성 운반용 로켓인 시모르그 프로그램은 5회에 걸친 실패 끝에 이날 발사에 성공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란의 이 같은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이 목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란 정부의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RWA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28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행위에 개입한 모든 유엔 직원들에 대해 해고와 조사 착수, 형사 기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등 9개 국가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직원 12명이 연루됐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이 제기된 직후 이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UNRWA 직원 대부분이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언급한 형사처벌은 UN 차원에서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